자, 아가서 우리 마지막이 아니죠. 아가서 거기 그 서두에 4번부터 들어갈 차례 같거든요. 이제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아가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속한 여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개인적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이브의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해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요. 이제 앞으로 오실 아들왕, 솔로몬도 아들왕이죠. 앞으로 오실 아들왕 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예, 마치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내용이죠. 아가서도 결국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에게 우리와 맺어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결국은 뭐냐? 이 오늘 우리 성찬했잖아요. 천국 혼인잔치예요. 결국은 새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해서 맺어주셔서 영원한 괜찮으세요? 영원한 예수님과의 하나 된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건, 예, 그 사건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이 아가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아가서를 봐야 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가진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과 또 교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책들이 읽혀졌는데 오순절에는 룻기가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룻기가 왜 읽혀졌을까? 룻기를 주로 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룻기의 배경이 그 추수 때하고 좀 상관이 있죠. 추수 때에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의 그 혼인을 이제 룻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남편 보아스와 만나고 혼인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추수 때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은 마지막 추수가 있는 날이죠. 시작되는 때. 그래서 오순절에 룻기가 읽혀졌고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얘기하시는데 초막절에는 전도서가 읽혀졌대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었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막 불을 밝혀놓고 물이 흐르게 하고 이런 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전도서가 읽혀졌는데 좀 의미가 있죠. 광야 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도서를 통해 이제 확인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는데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로 읽혀졌겠죠.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부림절은 율법에 따라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 왕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 왜 하만의 손에서 건져지죠. 에스더를 통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부림절이 나중에 지켜져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불임절에는 당연히 에스더서가 읽혀졌겠죠. 자기들을 그 이방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에스더서가 읽혀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멸망당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무너지는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였는데, 그래서 성전이 멸망당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애가를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에는 아가서가 읽혀졌다는 거예요. 유월절엔 주로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이 구속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월절에는 아가서가 읽혀진 걸로 봐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게 되는 이 복음의 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현실을, 현실이 무엇인가를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출애굽 구원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 언약을 맺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확인하고 누렸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 혼인 잔치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으로 아가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아가서가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5번에 보시면 이 아가서가 쓰여진 배경이 동산이에요. 동산, 가든. 그쵸? 이 동산 이미지가 이 아가서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언약을 맺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그려지고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화초와 수목이 있고 동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신랑과 신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떠오르면 처음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동산 안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거룩한 혼인 언약 속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던 그 아름다운 복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서의 사랑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죠. 단순한 혼인관계가 아니었고요.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모든 거였죠. 가족이기도 했고 부부이기도 했고 교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이기도 했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써 거룩한 혼인관계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간음이 들어오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이 들어오죠. 영적 간음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됨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이후에 서로 벗은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가리우게 되고요. 죄의 그 수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비난하고 탓하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모습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의 관계,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 교회의 하나됨까지도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혼인 언약의 현실을 이 아가서에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아들 왕으로서의 첫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첫 아담이 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막 그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도 우리가 알듯이 여러 식물과 동물들을 논하고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담과 이브의 하나된 사랑의 혼인 관계가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혼인 언약, 또 교회의 이 하나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참 신랑과 아들왕으로,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자기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영원한 혼인 언약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도 동산이에요. Garden of Fellowship.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동산.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 장례식 때도 우리 말씀을 전했지만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에 이른 성도들하고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해서 혼인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외 거기서 한마디 외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맛은 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를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죄가 없이 딴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서로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기쁨의 현실을 이 아가서에서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통 이게 아가서가 이 관계와 교제의 기쁨을 아주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성취되었음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모습을 보면 먼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지으셨는데 이브는 어떻게 지으셨죠? 아담을 잠들게 해주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이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도 원래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결국 아담과 이브는 또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둘이 한 몸으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또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 나누며 예배드리며 이제 살아가라고 이제 주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명령, 혼인에 대한 명령을 볼 수 있는데 그 현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형상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나음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분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 잠들었을 때 아담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잠들다는 표현이 죽음을 가리키죠. 아담의 죽음으로 이브가 나와서 둘이 다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다시 살려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혼인 언약을 맺고 둘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현실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이 물론 그 부부의 관계, 가정의 모습 하나됨을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만 예전에 제가 오계명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도 혼인 예식이 있었지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때 그 앞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얘기를 보통 어떻게 풀죠? 부모에게서 독립되는 것. 부모에게서 이제 좀 독립이 돼가지고, 아, 이제는 부모님은 이제 조금,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거기 부모님 아래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이제, 아, 우리 가정이 먼저고, 내 아내가 먼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이 말씀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부모 대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그 아내된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아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독립해가지고 내가 좀 결혼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좀 살아야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어 이제는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죠.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는 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이 구절은 거꾸로 부부가 하나 됨으로 자기 부모를 더 잘 섬기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독립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느냐.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이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룸으로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와 혼인을 맺으심으로써 신랑의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게 하는 위치로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의 위치기만 했던 자들이 이제는 부모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인도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고 또 그에 반영하여 자기 부모를 더 잘 섬기게 하는 이 삶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어저께도 자녀이기만 했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위치가 되고 아내의 위치가 되고 부모의 위치까지 가게 되는 그런데 그걸 이룸으로써 더욱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의 부모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그 이 백성의 그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진짜 이 언약 우리 가정의 현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아내와 가족들을 잘 다스려 믿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고 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이런 그 언약 그 백성 언약 가정의 현실을 또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우리 조금만 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여지는 아들 왕과 그의 백성된 한 여인의 사랑과 혼인 관계를 우리가 그 이전에 나왔던 전도서에서 비추어 보면 예전에는 해 아래 허무한데 굴복했던 헛된 그 사랑과 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현실로 인해 해 위에 온전한 사랑과 혼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온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는 참된 혼인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참된 하나됨의 현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됨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모임도 하나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가정 외에는.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 해 아래 허무한데 굴복하는 헛된 사랑과 혼인과 그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로 인해 우리를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혼인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제 혼인의 목적도 새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하나됨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 현실을 참 아들 왕이시며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백성들 간에 천국에서 맺어지는 영원한 혼인 언약의 현실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은 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도 그 반영으로 하라고 하셨고요. 교회도 그 반영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을 갖다가 말할 때 커밋먼이라는 단어를 써요. 커밋먼. 그러니까 하나됨을 커밋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끝까지 헌신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자신을 커밋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킬 만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여인이었고 가늠한 여인이었고 이런 것이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헌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됨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만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킬만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들만 지킬만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됨 이루고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세상의 모든 모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서 그걸로 하나 될만 하다 해서 다 모이고 사는 건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 될만 하지 않은 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교회 안에서는 깨질 요소가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이 깨지는 요소가 아니라 어떤 요소가 될까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 또 용서 또 서로 짐을 지는 모습 허물도 정죄하고 고소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줘야 될 그 형제의 짐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고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에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천국에서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 제 짐 다 져줄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이 그러시면 저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으로 서로 교제 나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기서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구약에서도 예전에게 현실로 증거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혼인 언약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내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중매자 역할. 이제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 맺어지는 현실이 이 혼인 언약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참 신랑이었고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소유된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보여주는 신랑 신부의 현실보다 더욱 하나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계속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 가늠한 신부였다.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 나오잖아요.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편들을 찾아가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자식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2장으로 가면 너희는 뭐라 그러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암미 로가 붙으면 노라는 뜻이고요. 암미, 내 백성. 왜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 내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성도의 부르심은 간단해요.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는 항상 예수님의 피로써 늘 해결하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스데반이 보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서서 사랑의 얼굴빛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어저께 혼인잔치 보니까 올리버가 입이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앞에 서서 저 신부가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부를 다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손 붙잡고 지금 서서 우리를 환히 사랑의 얼굴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실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혼인잔치 맺어주시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손 붙들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에 들리셔야 돼요.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루하루 누구에게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그러면 신부는 메릴린 보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갈까요? 그 앞에는 올리버 바라보면서 메릴린도 그냥 입이 이렇게 가서 가더라고요. 우리도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 둘이 그냥 어제 그냥 막 그 사랑이 그냥 막 넘치더라고요. 그날 하루만큼 어쨌든 앞으로 고난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일은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뭐 고난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